하나님 말씀은 구약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9면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말라기는 그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그 귀환 한 멸망 이후에 50년 지나 이스라엘 옛 땅으로 귀환하는데 귀환한 지 100년쯤 지나간 후의 일입니다. 두 번째 성전을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에 따라 지은 지도 80년이 지난, 그러니까 대략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난 그때의 이제 시대에 있지요. 이때 그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지역에 모여 살던 사람들의 삶은 그리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기근이 잦았고, 흉작이 있었고, 그리고 주위 민족들이 이들을 지시했죠. 여러 가지 방해와 이렇게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라도 없어졌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세계는 이들과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이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은 제국의 힘에 따라 움직여갈 뿐이지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인상적인 일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딱히 새롭게 기대할 만한 일도 없었죠. 혹 우리와 비슷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사는 게 원래 다 그렇지 뭐 별로 새로운 일도 없고 놀랄 만한 일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그런 일상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후대의 역사를 나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400여 년의 시간을 주의 말씀을 따로 받지 않고 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운을 떼니까 바로 백성들이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문은 이제 말라기서의 그 책 전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앞쪽으로 한번 넘기셔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2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또 1장 6절로 내려가 보시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다시 넘기셔서 그 본문을 지나 3장 8절에 가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이렇듯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백성들이 되묻고 있죠. 이런 점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는 매우 다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진심으로 되묻고 있는 것이라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말대답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 대한 실마리가 나오지요. 다시 본문 2장 17절로 가보시면 이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고 반문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 요즘 말로 바꾸어 보면 주님께서는 악한 말을 하는 사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재판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다는 말인가 하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너희는 지금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들의 그 말을, 하나님에 대한 말을 곰곰이 보면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제껏 살아보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지금 이제껏 이 땅에서 100여 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이해해 볼 때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인 것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었던 것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까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들도 처음에 선지자의 말을 쫓아 살기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마음먹고 여기 와 있었던 것이었겠죠. 50년 동안이나 살던 선진국 페르시아를 떠나, 바벨론 땅 페르시아를 떠나 귀환을 하는 일도 주의 말씀, 약속을 따라 이루어졌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피폐한 삶을 경험하면서도 선지자의 말을 따라 성전을 새로 짓고 또 느헤미야의 명을 쫓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다 이들과 이들의 조상들이 해왔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살았음에도 이들에게 펼쳐진 삶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던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한 지도 80년이나 지났고 그 사이에 선지자들도 왔고 그리고 유명한 지도자들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지나갔지만 삶은 여전히 팍팍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했지만 이들이 기대하는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학계 선지자는 전에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지으면 너희가 짓게 될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바 있었죠. 하지만 성전 지어진 지 80년이 지났고 그 영광은 언제 도래할지 알 수가 없는 중입니다. 과연 주를 향한 열심과 수고는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 하는 질문, 그 마음이 지금 이 17절에 나와 있는 이들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이들은 지금 냉소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대체 이게 뭡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보다 윤택해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펼쳐진 이 삶이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모색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지 않고 이제 이 땅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이 지금 말라기 시대에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 3장 1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는 앞서가서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잘 알고 있는 바를 생각해보라 하고 말씀을 이어가시죠. 너희가 구하는 바 주, 너희가 그렇게 구했던 그 주가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그렇게 마음에 오시기를 고대했던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 중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활동이 다 끝난 다음, 막이 다 내려간 다음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시간을 살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의 삶에서 손을 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의 팍팍한 삶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보시기 때문에 또 못 본 척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선지자들의 약속은 속임수도 사기도 아니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너희가 지금 여기 괜히 들어와 뜻없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냉소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2장 17절에 너희의 말은 틀린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교정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께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중단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있다고 고백한다는 점에서 불신자들과 다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만이 들을 수 있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 다음 용건을 꺼내시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신다는 것, 그것만을 갖고 이제 나날을 보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언약의 사자, 주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분에 대해서 이 백성들도 생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메시아, 우리는 신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들도 그와 같은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고 구하고 있었죠. 그들은 과연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그분이 오시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운 일을 펼쳐내실 것이다 하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팍팍하고 피폐한 삶이 이제 좀 그치지 않을까, 아마도 냉소와 무기력을 불러일으키는 이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스라 느헤미야와 학계부터의 그 증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을 보면 이들은 계속 이 땅에서 어떻게 생존을 계속해 갈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그 일을 도모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행했던 이런 모색 말고 훨씬 대규모로 세상을 뒤바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가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이들은 기대했겠죠.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바를 보면 오실 그분이 하실 일은 이들의 기대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번역은 이 본문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따르면 오실 그분의 도래는 그저 백성들의 냉소를 사라지게 할 상황의 변화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자칫 백성들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백성들의 바람대로 삶의 여건이 변화되는 것,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오실 그분은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그분은, 오실 그분은 백성들의 여건을 사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자신을 사역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실 그 메시아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면하게 될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하실까 하는 질문이 아니라 과연 그분이 도래하시면 우리는 견디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기에 그러한가? 본문 2절부터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금은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은을 연단하는 것 그리고 표백을 하는 일은 모두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이죠. 특히 3절에서 은을 연단하는 자처럼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자, 레위 자손을 왜 깨끗하게 해야 하는가? 이들만 깨끗해서들 깨끗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제사의 중재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깨끗해져야 이들을 통해 백성들의 예물이 공의로운 예물, 즉 올바른 제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백성들의 봉헌물이 여호와께 기쁨이 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를 보면 제물이 좋아서 제사가 좋았던 적은 없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올바랐을 때에 제사가 올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봉헌물이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라는 말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는 정년과 표백의 과정을 거쳐 백성들을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모하는 주가 오시면 이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그 기쁨의 자리에 이르도록 단련될 것이죠. 한편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런 과정, 금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을 거쳐 순수해지지 않은 채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어떤 이들에게는 그분이 오시는 일이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해서 순수하게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어떤 이들이 그러할 것인가? 5절에 보면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그리고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는 모두 당시에 중요한 이 공동체의 문제였던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점치는 일이 중요해졌고 그 일을 위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은 예전에 결혼했던 부인을 버리고 하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가늠하는 일이 됐고 또 예전에 혼인 맹서를 깨트리는 일이어서 거짓 증거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잡혼과 관련되어 그 이루어지는 행동들이 여기 지금 열거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이방인 개개인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넘어가는 일은 주께서 허용하시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이 굳이 부인까지 버려가며 결혼을 새로 해서 새로 하는 이런 일을 감행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는 삶에 답이 나오지 않아서였을 것이 답이 나오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하에 나오는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일 모두 한 행동이죠. 사는 게 팍팍해서 이들에게까지 마음을 나눌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부터 너희는 이와 같은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오셨는데 지금 이들은 저희가 지금 과부와 고아 나그네까지 신경 쓸 처지가 아닙니다. 품꾼에게 넉넉하게 줘서는 뭐가 남는 게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 자 이와 같은 일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의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무언가 변화를 모색해 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행동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소로 끝나는 무기력한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행동을 묶어서 나를 경외하지 않는 행동이다 라고 정리해 놓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삶을 모색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주의 불과 주의 표백의 일이 심판의 결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때 벌어진 일은 이렇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지요. 어떤 이들에게는 회복의 과정으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과 소멸의 과정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뒤에 4장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여기서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용광로 불같은 날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 아래 있지 않은 자들이겠죠. 이들은 지푸라기 같이 다 살라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날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일 아까 우리가 3장 5절에서 봤던 것과는 달리 사는 삶을 뜻하는 것이겠죠. 이들에게는 그 날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는 것 같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새로 태어난 송아지가 생명으로 충만하여 뛰는 것처럼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어떤 이들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날로 또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비치는 날로 주의 오시는 일이 경험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되고 있는 중입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 그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로 다가오게 될까요? 이 예언은 우리가 알게 되듯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첫 번째 오시는 일로 이제 가시화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처음 오시는 일만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모두 묶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금속을 정련하는 것처럼 그리고 더러운 옷을 표백하시는 것, 천을 표백하시는 것 같은 일을 행하시는 일은 초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어 우리에게까지 이르르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의 신자인 우리 역시도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을 놓고 우리의 삶을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라면 주께서 오실 날은, 주께서 재림하실 날은 용광로 불같은 날로 경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누리는 큰 안도의 소식이지요. 그러나 안도하며 나에게는 그날이 용광로 불같이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용건이 끝난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소멸되지 않을 백성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주께서 어떤 용건을 이들에게 남겨두신 것입니까? 소멸되지 않을 백성들은 회복의 소망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도래가 약속된 이후 주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들의 삶은 정련되며 표백되어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눈에 금방 확인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질 나를 고대하는 나날이 될 것입니다. 냉소가 팽배했던 이 시기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시간은 너희가 보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일지 모르나 이 시간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은을 정련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의 도래란 다름 아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는 일을 이룰 날이죠.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시간을 거치며 백성들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400년을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좋은 마음, 열심으로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은 점차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냉소로 빠져드는 것,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교우들이라면 다 경험해보신 일일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때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오늘의 이 시간을, 주께서 주시는 오늘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령과 표백을 거쳐 깨끗게 하실 일을 마음의 관심사로 삼으며 보내야 할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관심은 더 이상 무기력하며 냉소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의 변화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이 시간을 거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내실 일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금처럼, 또 어떤 때도 묻지 않은 깨끗한 천처럼 드려질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를 주께 그렇게 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 일을 바로 우리는 이 시간을 그러한 관심사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소망하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주께서 다시 오시는 일은 마치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주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를 회복시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를 보며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복된 일을 경험하게 되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답이 없어 보이는 나날을 보내며 우리에게도 치료의 강선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원으로 우리의 나날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약속을 주셔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가 하루하루 겪는 일들은 주께서 주시는 소망이 잘 보이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는 하나 하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채우는 나날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루어가는 것 소원하는, 주께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의 치료의 광선을 맛보고 정말 외양간에서 갓 나온 송아지처럼 주 앞에 즐거이 뛰어노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